35장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마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여기 등장했는지 아시죠? 이사야서의 지도를 제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파악하셔야 될 텐데, 아, 나 이건 안다. 그죠? 이제 다음 주 아마 이사야서 읽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통독해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벌써 신구약 통독을 다 끝냈대요. 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네, 빨리빨리 캐첩 하시고. 제가 수요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번 주, 다음 주, 까지 이제 시가서를 하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와가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많이 밀린 사람들은 시편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스킵한 부분들 캐치업하면은 나중에 통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갭이 멀어지면 용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캐치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요게 이사야서의 전반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가 first half, 40장부터가 second half입니다. 저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거든요. 여기. 서론에 해당하는 이사야의 서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섹션의 중요한 파트가 6장입니다. 그래서 6장 전에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룬다고 한다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하나 등장하죠.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두 파트 사이에 이사야의 소명이 있습니다. 6장에서 키워드가 화로다 나여 워우입니다.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까지의 화가 6번 나오고 7번째 화가 6장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 가시면 여기 화가 6번 나옵니다. 네, 카운팅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한 구절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헤맬 수가 있는데 NASB 예, 영어 성경에 보시면 5가 정확하게 6번 나옵니다. 여기 6번 나오고 여기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까지 가죠? 두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두로까지, 그래서 동에서부터 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죠. 24절,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 종말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같이 갑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2주 전에 Sing Salvation Songs,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대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박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여기가 여섯 가지 오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포함한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경고가 되어 있는데 애굽과 앗수르입니다. 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앗수르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내려오거든요. 그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결국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앗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와 이 정치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주 그냥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네.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형세력에서 조금 벗어난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얘기.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그 first half의 맵핑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5장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다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새 한 마리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Bar-tailed Godwit라는 그런 새인데 말입니다. 이 새가 원래는 뉴질랜드에 산답니다. 그런데 메이팅 시즌이 되면은 수천 마일을 날아가가지고 알래스카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9월, 10월, 11월이 되면은 이제 태풍이 부는데 태평양에서 그 바람의 기운을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간 엄마, 아빠 새들은 당연히 글로 돌아가는 길을 알 텐데 거기서 왔으니까 신기하게도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아기 새들이 말입니다. 뉴질랜드로 날아간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으로 날아간대요. 놀라운 일은 한 7천 마일 된대요. 거리가 7천 마일. 7, 8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난댑니다. 통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라는 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이라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Going home.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35장이 언제 쓰여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6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40장 이후에 읽어보면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통치자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포로들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겁니다. 이제 40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35장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본향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There is an eternal home that we all must return to. I hope with all of my heart that all of you will join me there.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창조된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는 죽어서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본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 교회 갈래패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넥스트가 청년들이듯이 갈래패는 노년들입니다. 오늘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천국 가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 된다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을 텐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그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천국이 온다면 거기 들어가야 하고요. 천국이 오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거기 가야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We have an eternal home to return to. What is it like? Who is it for? And which way is it?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기쁨과 영광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It's a place of joy and glory. Joy and glory. First joy.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기쁨이 나오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한 home. 그곳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기쁨의 장소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1절에 보시면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기쁨을 경험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변합니다. 그죠? 꽃이 피어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쁘게 노래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왜 광야가 나올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광야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사야서 35장은 이 출애굽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No more pain, no more sickness, no more tears, no more crying.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시면은 그 기쁨의 근거는, 근원은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꽃이 피어나고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정말 무성한 그런 모습, 우거진 그러한 모습들, 레바논이고요, 갈멜이고요, 사론입니다. 거기에는 무성한 나무가 있고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영광이다, 아름다움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나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우리는 영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시편 19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남극의 밤하늘을 찍은 사진으로 만든 그 영상인데요, 대단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오소마한테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실지,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영광에 너무나 쉽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갈망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러나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팀들 가운데 정말 그런 팀들이 있나요? 아니면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 가운데, 배우 가운데, 아니면 유명인들 가운데, 부자들 가운데, 기업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선망의 대상들이 있나요? 여러분, 돈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네? 돈 많은 사람 보면 와우. 연예인들 보면 와, 대단하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 연예인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이라면서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작은 영광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영광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무대의 휘황찬란한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인기도 부도 건강도 젊음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렙의 어르신들 다 여러분들의 때가 있었어요. 다 지나갑니다.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 시시한 영광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원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No one goes to heaven by default. 천국은 사모하며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모세가 Show me your glory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청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만은 두 가지 다른 차원과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이고요. 또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손이 약해졌을까요? 왜 손에 힘이 빠졌을까요? 왜 무릎이 후덜덜 떨렸을까요? 4절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렵습니다. 내가 그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굳세어라,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God is coming.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고 나를 여기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고 있는 겁니다. Help is on the way.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You are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담대히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Is God your God?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은 5절과 6절에 언급되는 사람들, 장애인들인데요. 이들은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They are disabled. They cannot support themselves. 지금 미국이야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 여러분 건물을 줘도 장애인들이 액세스가 되지 않으면은 퍼밋을 주지 않습니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서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와 제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앞을 보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Messianic Miracle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약속된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솟을 수 있습니까? No. 사막의 시내가 흐릅니까? No.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나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help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그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I am blind spiritually.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열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설교를 100번 들어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는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력함과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blesses those who are poor and realize their need for Him.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자, 10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살펴보시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그리고 구속함을 또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The way of salvation is the way of holiness and redemption.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죠. 네. 우리는 항상 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방향을 전하면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 최종 정착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that lead to two destinations in life.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흑백 논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Get used to it. 성경은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미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re already on your way, either to heaven or to hell.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아직 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택하시고 이미 택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고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왜 거룩한 길이냐? 거룩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거룩한 길입니다. 8절 말씀 잘 보세요. 깨끗한 자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우매한 행인이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을 따르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따르고 거룩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You may not be on that road. Let me be very clear. 여러분들 길을 가면은 네? 길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센터빌 간다. 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센터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Basic principle, isn't it?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땡.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멀어지든지 가까워지든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거룩한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있나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룩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가서 물어보세요. Are you holy? 그리고 사이케스틱하게 막 홀리, 아우 쟤 너무 홀리해 이런 거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야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Hit the road to holiness. 또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구속함을 the redeemed, 속량함을 the ransom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개념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처음 소개되는 거예요. 이 속량, 이 구속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사건과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홉 가지 재앙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앞부분에 있는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어두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벌레 재앙들이 있습니다. 벌레 재앙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근데 열 번째 재앙, 이거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이 Angel of Death, 사망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처음 난 수컷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위협 아래 똑같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유월절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애굽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밖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불구자인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길, 속량과 구속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and he is the way of holiness and redemption for us. 이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미 그 길로 행하고 있다면 그 길을 지키십시오. 예수를 따르세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He died for us so that we could live for him. 저희가 사용하는 성찬기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 한 덩이를 나누어 뗍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주의 몸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